성경에 보면 양이라는 짐승이 나와요. 양. 그런데 그 양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양에게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동시에 그 양을 우리 예수님에게 비유하는 경우도 나오죠. 근데 먼저 그 양을, 우리를 양에게 비유하는 그런 모습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놓고 보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우리를 양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간 양이고요, 말 안 듣는 양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런 양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간 양이고요, 말 안 듣는 양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희생의, 헌신의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왜 우리를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왜 우리를 양 같다고 표현을 할까요? 왜 우리를 양 같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했을까? 그런 표현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비춰놓고 볼 때 양은 뭔가 부족한 동물임에 틀림이 없다. 뭔가 이렇게 목자의 속을 새기고 정말 불완전하여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시편 23편을 놓고 보아도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한 목자가 있어야만이 목숨을 바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짐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에게, 그런 양을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면이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어요. 양이라는 짐승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에 비유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아, 이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대요. 대신에 고집은 무척 세야 됩니다. 이 넓적다리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한번 이 버티기 시작하면은요 참 힘들대요. 보통 양 한 마리 수컷은 10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한 95kg, 90kg 정도 돼요. 거구 아닙니까? 이 딱 서 있는 자세가 1m예요. 길이가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kg가 넘어요. 이런 애들이 우직스럽게 잘못된 고집을 부리면 참 이거 목자로서는 힘들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이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머리가 아주 나냐면 냇가에 가서 물을 먹다가 옆에서 사자가 눈을 번뜩이면서 먹고 있어도 매 안녕 그러고 그냥 물을 먹는데요. 위험 감지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방어 능력이 약하고요, 이사야 53장 7절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 비공격적입니다. 고집 부릴 땐 부릴지라도 이 완전히 이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눈을 번뜩이고 잡아먹으려고 해도 안녕 하고 물을 대신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자기가 정말 사자한테 잡혀먹을지도 모르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굉장한 지식을 가졌다고 때로는 생각하죠.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 어떤 분 말에 의하면 뭐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귀를 꽉 막아버리고 성경에 의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갈 길 갈 겁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둔한 행동을 하고 있다. 얘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거라. 얘야, 그것은 하지 마라. 얘야, 그것은 해야 한다. 수많은 외침을 우리에게 외쳐주고 계시지만은 자꾸만 그릇 행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아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릇 행하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요? 다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양 같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한데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하지 못한데 고집을 부려요. 누구 앞에서? 완전하신, 지존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뻑뻑하고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왜? 내 힘으로 살려 하니까. 그러나 완전 무결하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한 걸음을 걸어도 천 걸음을 걸은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지식과 지혜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같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 위에 은혜요, 진리 위에 진리라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일을 제쳐놓고 며칠 몇날 밤을 예수님만 쫓아다니며 말씀 듣기에 바빴어요. 당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신민지인들, 처진 사람들, 못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떠나갈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먹을 것이 딱 떨어지고 돈도 떨어졌어요. 수천 명의 군중들이 정말 오도가도 못할 정도로 힘이 기진맥진하여서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은 듣고 싶고 정말 이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때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도시락이 하나인데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누구에게 드리죠? 자기가 먹습니까? 누구 예수님께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리죠. 그런데 이 같은 도시락인데 아 배고파. 내가 이거를 내놓으면 자기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식이 저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배가 고파서 이 도시락 내가 저 바위 틈에 가서 몰래 먹고 와야지. 나는 이 한 끼라도 먹고 버텨야지 하고 그것을 혼자 까먹었다면 자기는 한 끼 정도 배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손을 들고 축사하시되 그것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겠지요? 남자만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좁으러운 계산으로 아 이거 내가 남들한테 주면 이거 내가 이게 배가 고파서 안 되지? 아주 기가 막힌 계산으로 순발력 있게 몰래 샥샥샥 가가지고 혼자 먹고 오는 거 아무도 못 봤겠지?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배 안 고파. 아이고 저 사람들 도시락들 준비 안 해오고 미련해 미련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다고 할지는 몰라도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목격하는 그 위대한 순간을 저는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같은 도시락을 주면 자기가 먹지 않고 그 감화 감동 되어진 대로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드렸더니 5천명이 그 도시락 음식을 나눠 먹고도 12광주리나 남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 방식대로 다 제각길로 가게 되어지면 당장 육신은 편하고 마음은 편하고 나는 편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 혼자는 배부르고 좋을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배부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순간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장 이 짧은 시간 나의 육신과 마음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의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나의 아직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도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도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비유로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속죄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물로서 바로 이 양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의 용도를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신 용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바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순간마다 감동되어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면 그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면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결정을 하라고, 진리의 결정을 하라고, 용서하라고, 회개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순종하라고, 예배하라고, 헌신하라고 각종의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나의 어떤 유익이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양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양을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 된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산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 가운데에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워간 그런 경험을 제가 들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우리가 교회 건물이 필요한데 내가 나가서 이 캐나나를 줍겠습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재정은 딱 3,000불이 있었대요. 성도는 약 50명이고 재정은 딱 3,000불이 있었답니다. 근데 교회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약 80만 불에 달하는 그런 건물이었대요. 근데 그 노인께서, 젊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 노인께서 내가 먼저 길거리에 나가서 캔이라도 주우면서 건축 헌금을 모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면서 결국은 그 80만 불이나 되는 건물을 구입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드리면서 얼마나 고무가 되었는지, 가서 어떤 수백만 불의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장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받아서 내 자신을 드려서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헌신의 자세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아멘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히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더 좋다. 나는 너를 통해서 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순종을 원한다라고 기름진 수양의 기름보다도 너의 그 순종이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겉으로만 드리고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런 헌신된 양들, 희생양들, 그런 산재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양은요,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50cm 정도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이 앞에를 갈 때는 앞에 친구 양 궁뎅이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매매 방귀를 꺼도 맞고 가야 돼요. 그 짐승도 끼더라고요. 죄송한 얘기 좀 갑자기 여러분 역겨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전 깜짝 놀랐어요. 개도 자면서 잠꼬대하고 이 갈고 코 골고 낄 거 다 끼고 아, 너도 살았구나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갖다 냄새도 나더라고요. 양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궁둥이에 대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 궁둥이를 보면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새소리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리가 나서 한눈을 딱 팔다 보면 앞에 친구는 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그냥 배는 것도 없는데 벼랑인지 사자굴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감지력 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자가 입을 딱 벌려도 왜 이렇게 따뜻하냐 그러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삶을 삽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짧은 미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성급하게 말해버리고 너무나 성급하게 행동해버리고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3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영으로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주가 오실 것을 예언케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천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는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올 것을 말씀하시는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결단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고 너무나 성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보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관찰력은 너무나 부족하여서 현실에 관하여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보지 못하지만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지만은 사단이 앞에서 어떠한 계획을 짜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도사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만 쫓아가면 우리 하나님만 쫓아가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난리가 나고 두려움의 연속이 어려움의 연속이 와서 정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은 붙들고 바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로 그때 말씀 보고 주님을 더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뭐 하라고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릴 때에 말씀 붙이기 바랍니다. 앗소리도 안 날 정도로 입이 꽉 막혔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찬송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앞길이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어찌해야 할 때를 모를 때에 주님의 선하신 그 인도함을 통해서 더 큰 이적과 역사와 은혜를 또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을 살펴보니까 이 양은요 저같이 다리가 길지 않고 다리가 짧대요. 그래서 이 양들을 한번 넘어지면요 100kg 넘는 이 몸무게를 갖고 있는 양들이라 다리는 짧지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한번 넘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그걸 낑낑낑 해갖고 이렇게 세워줘야 그 양은 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사실을 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서 쉬운 예로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보기 싫어요. 심지어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일어나 보려고 하고 떨쳐 일어나 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물론 상처받은 마음이야 삶이야 큰 눌리고 아픈 삶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양이 양을 일으킬 수 있나요? 큰 어려울 것입니다. 양이 넘어져서 버둥버둥 할 때에 그 양이 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킨다고요? 목자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기를 바라면은 그 사람은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져서 한참을 헤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뭔가 나를 좀 알아주고 사람들이 뭔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뭔가 소망을 얻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건 끝도 없어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면 좀 될 텐데 여러분 그게 100% 될 줄 아십니까? 아내가 나를 알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아들이 딸이 부모님이 그 누가 알아줄 것 같으면 보듬어 줄 것 같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100% 됩니까? 아닙니다. 언젠간 또 상처받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요즘은 여보라고 하지 않고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내가 어제 구역 예배 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와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남편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이랬더니 살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사모도 그러는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살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랬더니 아유 살죠 왜 못 살아요. 그 전주에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한 10년만 살면 그렇게 된대요. 농담이겠죠. 농담이겠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의인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100% 보증해줄 수 있겠어요? 건강이 있어서 힘이 센 사람이 건강을 잃고 힘을 잃으면 못 도와줍니다. 돈을 가지고 도와주던 사람이 돈을 잃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 마음이 배반하면 사랑하던 마음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살 길은 바로 뭐냐? 주님을 외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데 그 서로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그 양이 알고 그 양의 음성을 목자가 안다고 돼 있어요. 그 양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고 야 양 1호 양 2호 날 좀 구해줘.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어딨냐 어딨냐 못 찾아요. 주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빵 하고 동하게 되어졌을 때 1착으로 딱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가 기계든지 뭐든지 해서 그 연못가까지는 갔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할 때에 제일 빨리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냐? 내 가족은 어디 갔느냐? 내 친구들은 어디 갔느냐? 나 몸성할 때는 그렇게 나를 대우하고 나를 따라다니더니 내가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안 넣어주는 거냐? 세상을 원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저주해도 물속에 들어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생수가 되시는 정말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거적대기 들고 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시렵니까?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했을 때 누가 나한테 나를 알아주면, 누가 나한테 사과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괜찮. 100년이 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게, 우리는 다 양같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한다잖아요.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얼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봤던,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소망을 바랐던 그런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녀가 뭘 해주기를, 남편이 뭘 해주기를, 남편이 뭐 아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얼른 이렇게 세워주면 여러분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주세요. 차라리 주님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이라는 동물을 왜 우리에게 비유하시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볼 때에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 같다 했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렇게 미련하고 고집 세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이런 어떤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왜 사람들이 키우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지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이 양이 말이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아주 맛있는 고기로 쓰였어요. 양고기는 말이죠. 이 근육질이 아닙니다. 섬유질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먹으면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기름기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 양고기는 아주 고급 요리로 통하고 있죠. 저진합니다. 또 그 양털은요 얼마나 좋은지 이 양털로 옷을 해입으면 나일론이나 면보다도 불에 안 타고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양실을 이렇게 프레스를 꽉 해가지고 실을 뽑아내면 말이죠 엄청나게 긴 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니스 라켓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비누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 양들은 쓰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도 고기, 젖, 양털, 장막, 덮개, 선물, 곡물 이런 가지가지의 용도로 이 양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성경 안에 양이 다양하게 인간들에게 쓰이고 있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기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자기 자신만을 가꾸어 나가기도 얼마나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많은 오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양이 부족한 그 상태로 있게 되어지면 목자에게는 짐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비록 부족하지만 살아가기에는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유용한 그러한 재료가 되는 것처럼 삶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없는 그러한 재물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변화시켜주는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에 있는 마이크를 제 마이크 외에 다 볼륨을 내려주시면 그 잡음이 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양에 관한 비유를 듣고 또 양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야 할 것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묘사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네? 여러분 내가 뭘 좀 희생했는데 몸바짝 희생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예? 양도 말입니다. 고기가 되려고 끌려갈 때는 말이 없대요. 얘도 털을 깎을 때도 말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웃들에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이 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저쪽 어디 모르는 그런 도시에 가면 가끔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사람들 앞에 희생하면서 왜 나를 몰라주자고 음매하다 나중에는 으르렁거린대요. 양이 주님께서는 희생양으로 끌려가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릇 행한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가시는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아직 죽기도 전에 우리 헌신이 완료되기도 전에 몰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몰라? 정말 몰라요? 못 알아주기예요? 안 해나 중간에 하다 말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생의 양들이 되시고 이웃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때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인자한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 것을 열심히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드리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말없이 드리는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멋있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양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양은 그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여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하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사람들 앞에 드려질 때는 더없이 귀한 재물이요 삶의 도구인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았사오니 오늘 우리들 비록 부족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이웃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오병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영육에 복받는 각양의 일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단단히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이웃들 앞에 우리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아름다운 주님 닮은 예수님 닮은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